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섯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누구의 영광을 위함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로 다음 순간 내 호흡이 멎을지 아닐지 모르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숨을 쉬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집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찬양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연습하느라고요. 찬양대가 몇 달인가요? 거의 두 달을 고생했어요. 우리 찬양대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또 우리도, 우리 찬양대는 목소리로 하나님 영광 돌렸지만, 우리는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메릴랜드 교회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찬양제도 거기에 이제 같이 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데 시간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저녁에 가셔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다들 승리하셨습니다.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얼굴들이 다 화사하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어제 저녁에 또 결혼 예배로 하나님 또 큰 영광 받으셨는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고 또 복음을 들고 선포하고 계신데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심령들과 가정들이 도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옆에 사람 아름다우니까요. 우리 한번 또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자, 좋죠? 네. 네, 자, 우리 그럼 반대쪽 다른 쪽 두 사람을 보겠습니다. 다른 쪽도 반대쪽을 보세요. 다른 분을 또 하나 잡으세요. 잡으셔서 또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무죄입니다. 안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해요. 헤파르타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헬라어죠.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주님의 뜻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이 맡겨신 몸된 사역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울 앞에 서면 한없이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만 세상의 거울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거울 앞에 서시고 복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발견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형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거울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시되 말씀이라는 하나님 거울로서 나의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사역자로서 또 새소망교회 일원으로서 그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향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함께 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쟁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킹 역할을 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기도해주고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는 것이니 우리 옳은 길로 갑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감의 권세와 백전백승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정말 멋진 일이 나타나죠. 어떤 멋진 일이 나타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있었지요. 베드로와 요한 잘 아십니까? 아주 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실패와 낭패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옆에 잘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 요한은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항상 찾아옵니다. 폭풍이라는 것은 찾아옵니다. Unexpected situation은 항상 찾아옵니다. Hardship은 찾아옵니다. Wind of storm, 항상 이 폭풍 같은 상황들은 찾아오게 돼요. 어떤 상황이 찾아왔죠?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자기네들이 신뢰했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무서워졌어요. 제자들이 딴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 안에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정말 어떻게 해요? 아주 초췌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 나는 실패자다. 나는 배신자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어찌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하고 그렇게 낭패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실 때는 부활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천국 문을 예비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 하나 해주시죠.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봤던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사람의 숫자는 5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380명은 다시 또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데 여러분 지각적으로 생각적 사고적 달라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심적으로 마음적인 달라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정말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 정말 누가 와서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치면 다른 쪽뺨도 될 수 있는 사람. 많은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리고 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쁘지만 더 좀 나가서 내 주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날 사회가 아파하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도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새벽 예배 나오려고 오늘 아침에 딱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셀폰 요즘 셀폰에 이런 브레이킹 뉴스나 이런 뉴스 있으면 이렇게 팝업 뜨잖아요. 봤더니 플로리다에서 나이클럽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잘 기억은 잘 못하지만 몇십 명이 죽었어요. 몇십 명이 죽고 몇십 명이 다치고 뭐 지금 그래서 뭐 FBI나 다 이런 뭐 인베스티게이트 하는 것이 이 테러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둘째치고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아,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네,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 사악한 자들의 그 살인하고자 하는 그 잡혀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라마단이 진행 중이죠.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슬람을 추종하는 무슬림들이 라마단이라고 1년에 30일을 알라에게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 3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요. 해가 뜨면서부터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엄청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 지고 나면 또 엄청 먹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라마단의 아이들도 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은요, 낮에 안 먹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는 화를 내서도 안 되고요. 그 시간에 욕심을 탐욕을 가져도 안 되고요. 그 시간에는요, 뭐 이렇게 자기 즐기는 오락 같은 거 해도 안 되고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도 피면 안 되고요. 남자는 여자를 멀리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멀리 해야 되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참 부끄러웠어요. 아니. 우상을 참 구원을 주지 못하는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신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깨어있는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달라진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삶의 목적이요. 그전에는 그저 내가 좋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얻기 위한 거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글쎄요 하나님 그건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어지고 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가 또 하나님이 자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보자. 좀 원수를 사랑해보고 내가 있는 거 좀 베풀어보고 조금도 더 저 멀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프리카나 중동지방이나 세계 여러 각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사람도 이런 어려운 일 겪고 있지 않느냐 좀 기도해줄래 그러면 네 할게요라고 하는데 좀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이 있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함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함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는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는데, 국민학교 딱 가니까요. 처음 선생님이 저한테 딱 가르쳐 주신 아주 좋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였죠?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였어요. 거북이와 토끼.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십니까?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요이 땅 해서 경주를 막 했는데 어떻게 했죠? 처음에 토끼가 막 꽁충꽁충꽁충 뛰어가니까 막 빨리 갔대요. 근데 그 뒤에 토끼가 막 빨리 가는 걸 바라보던 거북이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야, 토끼가 이기겠구나. 나는 언제나 이겨볼래나. 그러니까 토끼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그 뒤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는 거 보고 토끼가 어떻게 하죠? 야, 역시 난 대단해. 야, 난 역시 빨러. 자, 그러니까 난 잠깐 한 줌 자고 낮잠 자고 뛰어도 충분히 거북이쯤이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고 나서 딱 기지개를 펴고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거북이가 그 순간 그 느린 발 하나를 딱 놓더니 결승선에 들어가 버리고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는 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경주라는 것은 꾸준히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승선에 들어간 자가 이겼다는 거겠죠. 뭐 오늘날은 하도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그것을 뭐 재편성해서 새로 뭐 구조해서 얘기도 하다가 합니다. 뭐 토끼가 거북이 등을 타고 가서 이겼다는 뭐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건 나 타락한 얘기고요. 예. 그건 나 타락한 얘기고 진짜 스토리는 토끼 가지고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갔을 때에 결국 토끼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인생의 경주에 요이땅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쭉 갑니다. 가는데 누구는요 토끼처럼 막 멋지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신비한 것도 체험하고 막 일들이 잘 되고 막 저 막 해서 야 역시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데 왜 나는 왜 거북이 모양일까? 왜 거북이 모습일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빛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많은 그림이 떠올라요.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부터 9년 전에 제가 에콰도르라는 작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에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저는 아직 그때 완전히 애송이 사역자였습니다. 지금도 애송이 사역자지만 그땐 더 애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콰도르 키토 가면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 중에 에콰도리아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주 산골 마을 가난한 동네예요. 무허가 건물을 대충 져놓고요. 가뜩이나 에콰도르가 가난한데 거긴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저희가 교회를 자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교회로 세워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교회는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아직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 집회를 크게 한다고 돈 없는 그 에콰도르에 있는 그 원주민 성도들이 막 장비도 빌리고 음향 시스템도 빌리고 막 조명도 막 빌려갖고요.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콰도르는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이런 화려한 조명 갖다 놓으니까요. 딱 키면 10분 있다 전기 나가고 10분 있다 전기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요. 그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면 원래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유명한 강사 안인곤 목사님이 원래 오셔서 말씀을 쫙 전해주시기로 돼갖고요. 아 파스토 다니엘 안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콰도르에 그 당시만 해도 유명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다니엘 목사님이 다른 사역이 갑자기 겹치시게 되는 바람에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니엘 목사님이 저에게 가라.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떨리든지요. 첫째, 그런 부흥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통역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통역, 저는 스페니쉬를 그때 못했고요. 지금도 뭐 설교할 수준은 전체 스페니쉬 안 되고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역하는 분이 파우스토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영어를 이제 스페니쉬로 통역할 수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 이 친구가 잘 알아듣고 통역을 하는지 전혀 예측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제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요 첫째 사람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기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정말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데요 저녁이 딱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정말 많이 왔어요. 그 성전이 한 많이 꽉 차면 300명 정도 이렇게 앉을 것 같는데 제가 봐도 못해도 5, 600명은 왔어요. 서갖고 뒤에까지 2층까지 저렇게 저기 지금 2층에 앉아 계셨는데 저기까지 탁 자꾸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와 주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저보다 더 열심히 전해요. 물론 속에 의심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일까 아니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터콜 시간이 됐습니다. 얼터콜 시간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사람, 그레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정막이 흐릅니다. 아유, 별로 일어날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못해도요, 2, 300명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라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중에 젊은이들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청소년들이야 청년들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비록 당신들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너무 열악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지도 못할 거고 먹을 것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중에는 가정이 참 불우한 애들이 많아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당신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환경이 바뀌고 이 에콰도리아나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저녁이 됐어요. 그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짱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짱고 목사님. 아직도 노총각 목사님인데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많은 친구들이 지금 그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그 내려와서 그 훌리오라는 그 교회 집사님 그 집이 3층짜리 집인데 그 3층짜리 집으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딱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옥상을 딱 오는데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갖고 제가 커피 한 잔을 가지고 그 옥상으로 딱 올라갔더니요.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끼또는요 해발 거의 4,000m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끼또에는 활화산이 있어요. 근데 그날 딱 아침에 그 저녁에 야경을 딱 보는데요. 한쪽에는 별들이 쭉 보여요. 정말 하늘이랑 가깝잖아요. 별들이 초롱초롱 보이고 오른쪽에는 그 활화산에서 아직도 가끔씩 밤에 불꽃이 탁탁 튀기면 그 구름이 이렇게 그 산 위에 있는데 그 구름 안이 번쩍번쩍하고요. 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닐까. 아유, 딱 그 순간 드는 마음이 참으로 숙연해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 이 구름 가운데 저 산 속에서 화산은 피어오르지만도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에과도르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정말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면 자체와 되어지는 스토리가요. 그 영광이라는 이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magnificent, glory 잘 아시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뭐 splendor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히 상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하고 이 헬라어, 신약 헬라어로 써있고 히브리어로 구약 써져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게라는 소리예요. 무겁다. 값어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참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거운 물건? 아주 무거운 물건? 굉장히 무거워요. 그 무거운 걸 들잖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몸이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거운 걸 들잖아요. 이 무거운 거를 함부로 막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것 같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그 가치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렇게 나와있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나에 하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 안에 나 안지웅이라는 사람이 누구 암무암무게 사람이 여기 딱 앉아있어서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치워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두어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다스려지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죠?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삶. 여러분 이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훅 붑니다. 센 바람이 붑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붑니다. 강한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잡고 있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바람에 날려갈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무거운 웨이트를 딱 잡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토네이도가 불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정 급하면요 제일 튼튼한 거 안 흔들리는 거 딱 잡고 있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이라는 풍파가 불어오고 환란과 유혹이라는 폭풍이 불어올 때 그 토네이도가 불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야말로 21세기를 들어가면서 많은 것이 격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감정에 아직도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은 내 자아에 아직도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자존심에 아직도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못된 습관에 나의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나의 헛된 인생을 향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유혹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너무 쉽게 넘어갈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색함이라는 것이 불어올 때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아직도 의심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세상의 지식이 나를 건드릴 때에 넘어갈 것입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보다는 정죄가 나가게 되고 그 정죄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나는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삶만 봐도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전의 삶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난 뒤의 삶이 너무 달라요. 천지차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위험이 찾아왔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이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은 참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사랑하실 때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어려운 일 당연히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할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어려운 일,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이겨내길 원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한 분도 자녀들이 그냥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우리를 그냥 휩쓸고 가는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일들을 처리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십자가 사건 전에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안에 주장하기 시작하시고 성령 안에 다스림 받기 시작하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들 안에 그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어디를 가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제9시에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삶이 그들의 삶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민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Beautiful Gate. 영어로는 Beautiful Gate죠.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봤을 때 과거의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그 앉은뱅이를 보고 아마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아,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고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도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그냥 바쁘니까 갑니다라고 했겠지만 이제 그들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앉은뱅이를 향해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앉은뱅이 딱 얘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의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주위의 이웃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야,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과거에는 늘 입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담고 살았는데 야, 저 입에서 이제 찬송이 나오는구나. 과거에는 저 얼굴이 정말 찌그러진 와이셔츠와 같았는데 이젠 그 다려진 와이셔츠와 같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달라질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 열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 베드로 요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라보라. 나 과거에 예수님 버리고 그저 내 기회에 따라서 기회주의자적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또다. 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멋있어요. 여러분, 이 참 나오는 말이 중요하지요.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여러분 사실이죠. 은과 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은과 금 우리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추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그냥 교과서적인 textbook like answer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 답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달려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냐면, 앉은뱅이에게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었죠. 그 앉은뱅이 세상 금과 은도 당신의 앉은뱅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우리 입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다음 주일 예배 올 때까지요, 수많은 앉은뱅이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실제로 육신이 앉은뱅이 된 자도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어떤 앉은뱅이가 더 많은 줄 아십니까? 정신적인 앉은뱅이, 마음, 심적인 앉은뱅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걷지를 못해요.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걷지를 못해요. 수치라는 것이, 수치감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걷지를 못해요. 좌절감, 미움, 혐오, 정죄, 실패감, 두려움, 우울증, 이런 것이 와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겠습니까? 금과 은 나 없으나, 나는 의사도 아니고, 나는 박사도 아니고, 나는 사장도 아니고,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나는 대통령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당신에게 이 이름을 나눠줍니다. 그 이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나도 이 앉은뱅이 된 삶에서 털고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세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야, 저 사람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던 삶에 살던 사람 아닌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가. 그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이, 야, 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더니 저렇게 됐더라. 야, 저 사람이 아무개 만난 사람을 만나더니 그렇게 됐더라. 아, 그래? 베드로와 요한 원래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열매가 얘기해 주더라. 열매가 얘기해 주더라. 어떻게 그렇게 됐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앉은뱅이를 고쳐줬대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온 우주 천하 만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22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고쳐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생각과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세순환 교회 성도요, 하나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내가 여기 내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행여나 우리 생각 속에, 아, 그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그런 거지 뭐. 아, 이거 그냥 우연이야. 아, 이거 그래도 내가 좀 착하니까. 아,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좀 이해하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대화할 때에, 야, 저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많이 알았어.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그래도 노하우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아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때로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삶의 둘레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십시오. 제가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다라는 찬양 아십니까? 참 좋은 찬양이죠. 그 찬양을 작곡한 장종택이라는 전도사님 계세요. 참 귀한 분이에요. 참 멋진 분인데, 이분이 삶 가운데 아주 깊은 간증을 하나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였구나.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잘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는 걸 깨닫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바로 그 장종택 전도사님과 그 전도사님 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상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꾸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깊은 영혼의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혹의 파도가 쳐옵니까? 그럼 그 유혹의 파도를 누구를 위해서 이기게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려고 합니까? 그럼 그 미움을 눌러버려야겠죠. 뭘로? 바로 그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의 무게로 미움을 눌러버리고. 내 안에 의심이라는 것이 올라오려고 합니까? 그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그 무게로 눌러버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붙잡고 승리함으로써 많은 영혼 살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요한이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자만하였습니다.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주님 하나님 앞에 행패도 많이 부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묵인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아 하나님 나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 범치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